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김 위에 밥을 얹고 가진 채소를 올린 후에요. 노란색 단무지와 소시지 등을 더해 돌돌 말아서 손에 쥐고 먹을 수 있는 김밥. 한국에서는 저렴하고 맛이 좋아서 국민 메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미국에서도 한인 식당가에는 김밥집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북한에도 속에 넣는 재료는 좀 다르지만 또 밥을 더 많이 넣는다고 하지만 김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주류 언론인 CNN의 여행 정보 소식에 아시아 최고의 길거리 음식 50개 중에 한국의 김밥과 떡볶이가 선정됐습니다. 이 신문은 음식의 사진과 함께 두세 개 단락으로 짧게 여러 아시아 나라의 음식을 소개했는데요. 이 김밥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알파벳 K 혹은 G로 시작하는 이 김밥은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겼다면서 일본의 막기즈시 김말이처럼 밥을 김으로 싸고 말았는데 먹기 쉽도록 한입 크기로 잘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속을 채울 수 있다면서 시금치, 연근, 달걀, 오이, 불고기, 게맛살, 김치, 참깨, 단무지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재료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빨간 고추장으로 볶아놓은 떡볶이도 사진과 함께 소개됐는데요.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에는 이 곡물이 귀해서 쌀이나 밀가루가 주재료인 이 떡으로 만드는 이 떡볶이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역시 이 떡볶이 국민 메뉴로 꼽힙니다.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맛과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해서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길거리 음식인데요. CNN은 떡볶이의 주재료가 매운 고추장과 어묵이긴 한데 간장을 사용하거나 치즈나 다양한 국물을 쓰기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떡볶이를 두고 위안을 주는 음식이다라고 표현한 점도 흥미롭네요. 한국 외에도 베트남의 반미 샌드위치, 쌀국수, 싱가포르의 칠리 크랩, 홍콩의 에그 와플, 타이완의 버블티, 중국의 북구미, 태국의 크랩 오믈렛, 말레이시아의 학사 등 다양한 음식이 올랐습니다. 가을은 식욕이 돋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나라 미국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본토 음식점이 많다면서 50개 음식을 찾아다녀 보겠다라는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9월 첫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성년자 보호 소셜미디어 법안.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온라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다수의 미 주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 상원은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디자인 코드법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알고리즘과 타겟 광고를 포함해서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인데요. 법안이 주법이 되기 위해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 후 2024년까지 발효되진 않습니다. 이 법안은 테크 기업들이 어린이나 10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개인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데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부실한 운영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면 미성년자 한 명당 최대 $7,500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장치에 대한 요구는 작년 말 페이스북 전 직원인 프란체스 휴건이 자신 노출한 내부 문서에 대해 회사가 자사 제품이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증언하면서 의회에 특히 뜨거운 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커먼센스 미디어와 같이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에 더 강력한 보호를 옹호하는 단체는 상원 법안 통과를 칭찬했습니다. CEO는 성명에서 온라인에서 캘리포니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아마존, 애플, 구글 및 메타를 포함한 기술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그룹인 테크넷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스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령에 따라 온라인 뉴스를 제한할 경우 지나친 사생활 침해일 수 있고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진단을 받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한 성인이 사망했다고 주 보건당국이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는 심각한 면역 저하 상태로 공식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1일 ABC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추정상 원숭이 두창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그 사람의 사망이 원숭이 두창에 의한 것인지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는데요. 주 관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원숭이 두창이 이 환자의 죽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인데 해리스 카운티 보건부에 따르면 부검이 진행 중이고 최종 보고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질병으로 사람들의 원숭이 두창에 노출됐거나 질병과 일치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치료를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촉구합니다. 당국은 면역이 저하된 사람은 중증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미 질병예방센터 CDC의 대변인은 ABC에 보낸 성명에서 현재 발병의 원인이 되는 원숭이 수두 변종이 드물게 치명적이며 이러한 형태의 질병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의 대부분은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또는 그 밖의 남성에게서 발견됐는데요. 그러나 관리들은 바이러스에게 노출된 사람은 누구나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18,100건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49,000건의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된 사람의 병변이나 체액과 장기간 피부 접촉을 통해 퍼지는데요. 바이러스는 감염된 병변으로 오염된 침구와 수건을 통해서도 퍼질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물집처럼 나타날 수 있는 병변 외에도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가장 흔한 증상은 림프절 종창, 발열, 두통, 피로 및 근육통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지 궁금한데요. 첫 소식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인도산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삼국에서 쌀을 들여온 게 이례적인 일이라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선박 관계자들이 선박 수배 안내문을 전달받았는데요. 이를 BOA가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자 선박을 수배하는 안내문이라면 선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문 같은 거겠나요?
네, 그렇죠. 선박 수배 안내문이라는 건요.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서 낸 공고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쌀을 운송해야 하는데 이에 적당한 배를 찾고 있다는 걸 알린 공문입니다. 인도에서 북한으로 쌀을 실어 날라줄 배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안내문에는 해당 화주인 인도 동부 비샤카 타파트나방에서 북한 남포로 가는 배에 쌀 만 톤 운송을 추진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네, 언제 간다는 건가요?
네, 이 안내문에는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출항을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쌀 만 톤을 나른다고 하셨는데요. 쌀을 포대로 나눠서 운반을 할 텐데 개수가 많겠네요.
네, 그렇죠. 이 쌀이 50kg 단위로 운송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포대 수만 20만 개에 이릅니다. 적지 않은 양의 쌀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선박업계 관계자는 이 공고문과 관련해서 28일 BOA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이 단립종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항지인 비샤카 파트남항 일대가 9월 말까지 몬순 기간이라면서 장마가 끝난 시점부터 쌀을 운송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중국이 아닌 제3국의 쌀을 사는 게 이례적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북한이 중국에서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한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죠. 7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어치 약 만 톤의 정밀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움직임인지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에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심해졌기 때문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었는데요. FAO의 보고서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네, 가뭄 상황 역시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북한의 강수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2022년 작물 수확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쌀이 북한으로 갈 수 있을지도 사실 불확실한 거일 텐데요. 원하는 기간에 북한으로 올 배를 못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박 수배 안내문이 선박 업계에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이 선박을 빌려서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고요. 이후에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의 운송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북한을 출도착지로 명시한 이 선박 수배 안내문의 경우는 이를 공지한 화주의 상당수가 선박을 찾지 못해서 운송을 포기한 사례가 최근 빈번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경우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억류되거나 해당 선박의 선적국을 포함해서 유엔 회원국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전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각국의 입항 거부 때문에 몇 개월간 떠돌았던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베트남 회사 소유의 동탄호가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호에 실린 석탄을 옮겨받았다가 각국 정부의 입항 거부로 약 7개월 동안 공해상을 떠도는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탄호는 문제 석탄이 북한산인 걸 알지 못한 채 선박 수배 안내문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박업계 전문가는 화물이 식량인 만큼 선박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걸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운임이 비쌀 걸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인도에서 북한으로 가는 배를 찾고 있는 공고문을 통해서 북한이 제3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식량난을 엿볼 수 있다는 기사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볼까요?
네, 방금 전해드린 기사 후속 기사인데요.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가 북한 측으로부터 쌀 지원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기사 내용에서 중요한 궁금증이 풀리는 소식인데요. 북한이 이 쌀을 수입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 ICIB의 만프리 싱 소장은 30일 BOA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는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CIB는 29일 자체 트위터에 ICIB와 ICIB 농업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북한이 지나친 홍수로 인해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인도 경제단체하고 북한 관리가 면담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ICIB가 별도로 웹사이트에 공개한 사진에는 이 북한 대사관의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 두 명이 인도 측 인사들과 나란히 서 있고요. 그 옆에 북한의 상무관과 다른 관리들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서 뉴델리 ICIB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이런 설명이 달렸습니다. BOA는 이 트위터 내용을 근거로 해서 ICIB가 최근 인도에서 북한으로 쌀 만 톤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선박 수배 공고문을 낸 기관인지 문의했고요. 이 기구는 하루 만에 북한의 쌀 지원 요청을 확인한 겁니다. 싱 소장은 해당 공고문이나 인도 회사가 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뉴스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당신이 언급한 쌀의 양은 북한이 실제 요청한 양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상황을 종합하면은요, 이 ICIB는 대북 쌀 지원에 나선 기관은 아니지만 현지 북한 대사관 측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을 받은 건 사실이고 북한이 요구한 쌀의 규모가 북한으로 운송을 앞둔 쌀의 양 만 톤하고 비슷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가 나가고 또 하루 뒤에 이 북한 관리의 사진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또 나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관련 기사가 속속 나온 건데요. 북한으로부터 식량 지원 요청을 받았던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가 처음 이 내용을 전했던 게시물과 사진을 삭제한 겁니다.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설명과 이 단체를 방문한 북한 관리의 얼굴을 관련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모두 지워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남포항 석탄 항구에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의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포착된 소식도 전했는데요. 항구의 용도를 바꾸면서까지 대규모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중국 단둥과 신우주를 육로로 통과한 유일한 북중 거래품이 쌀인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자, 참고로요. 9월 1일 날짜까지 올라온 소식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놓고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이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백악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실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그런 실험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이 추가 행동에 나서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변인실은 또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한국 정부도 최근 또 확인을 했죠.
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도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를 마쳤다고 확인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만큼 미 의회에서는 또 대북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새추리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버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안재창이 만든 중국 음식 도매 업체인 정한 회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조선 제물포항을 출발한 첫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들어온 안재창은 하와이를 거쳐 미국 본토에 들어간 뒤 대평원 지역에서 농업에 투신했습니다. 안재창은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 농장을 임차 경영하고 콜로라도 주에서는 농장을 직접 구입해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주 웰드 카운티의 한적한 켈러턴 그릴리 설탕회사에 사탕무 찌꺼기를 버리는 폐기장 옆구리에 싸구려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이런 외딴 곳에 농토를 사서 토지를 개간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배추나 상추, 호박, 오이, 당근 등을 재배하여 인근 작은 지역에 팔았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에서 안재창은 미국 이민 후 처음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제미 한인이 세운 주식회사로는 처음으로 1918년에 결산 보고를 하고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분한 뒤 해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신한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몇 해 전에 농사 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자본금을 모집하여 콜로라도 켈러턴에 토지를 사서 몇 해 동안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장차 그 회사의 사업을 1층 더 확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실업을 경영할 터이라 하더라.
한편 안재창은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해산한 뒤 다섯 번째 모험에 나서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의 설명입니다.
농지를 개간한 경험을 얻은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인 농지 개간 회사 코리안 농척회사를 1920년에 세우고 네브라스카에서 알게 된 한인들과 합작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에 2만 달러를 주고 미 개간지를 구입하여 나무와 바위를 제거하고 진입도로와 농도를 만들어 수리시설을 넣어서 농장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재창의 이 시도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재창은 코리안 농척회사를 떠나 여섯 번째 모험에 나서게 됐다고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토지 구매하는 데 과잉 투자하여 운영 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행히 시카고의 한 동포가 쓴 전달러를 투자하여 코리아 농촉회사는 공정을 면할 수 있었고 안재청한 네브라스카 대학 농과를 졸업한 한시호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여섯 번째 모험인 중국 음식 도매업을 정양필과 1921년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대평원 지역 농장을 정리하고 안재창이 향한 곳은 미국 북부에 있는 도시 디트로이트였는데요. 디트로이트는 당시 미국 중공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설명합니다.
1920년대 포효하는 미국 경제는 철 중공업 산지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었고 미국은 자동차가 달릴 포장된 도로와 정유소들로 전국 풍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최고 임금을 지불하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여 기술공인들이라고 미국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고 정양필과 안재창의 성을 딴 정한 회사는 전국에서 모여든 주소득층 노동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유식업인 중국 동네 도매업을 창출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찹수이라는 중국 음식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찹수이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인 입맛에 맞게 국수를 기름에 튀기고 각종 야채와 고기를 볶아서 국수 위에 얹은 음식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찹수이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자 미국 큰 도시의 중국인 거리엔 찹수이 하우스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당시 찹수이가 미국 중류 사회로 급속하게 보급됐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에 없는 잡채라는 음식을 찹수이라고 부르며 포효하는 미국 경제와 미국 남부로부터 전국에 퍼져나가는 흑인의 유행음악 재즈와 함께 찹수이는 저소득층 음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류사회에서 전국 중국사 중류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찹수이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안재창과 조호흥 그리고 정양필은 1922년 정한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안재창은 그의 생애 7번째 모험으로 중국 음식 도매업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재창은 당시 정한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정양필 씨 사저에서 하루에 한두 갤런을 만들어 양철통에 담아가지고 걷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며 5-6마일을 다닐 때 잘해야 한 사람 품값이나 일일 숙식비도 넉넉지 못하였다. 그러나 든든한 의지와 근면한 사역과 미나란 수단으로 반년 만에 하루에 수십 갤론을 주문하는 고객이 있어서 매달 $1,000 이상 수입이 있었다.
여기서 찹수이를 대량 주문했던 고객은 디트로이트시에서 가장 큰 JL 허슨 백화점의 음식부였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찹수이 하우스에 가지 않아도 백화점 음식부에서 찹수이를 먹을 수 있게 돼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음식 업계에서 정한 회사가 개발한 도매 방식은 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한 회사는 1년 만에 $35,000에 달하는 매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외를 통틀어 믿기 힘든 성공담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안한 새로운 사업인 찹수이 도매업은 정한 회사 창업자들이 고안해낸 새로운 사업이었고 새로운 시장, 즉 개인이 아닌 기관, 단체들을 고객으로 개척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음식 업계뿐만 아니라 요식 업계에서도 보면 혁명이었습니다. 한편 찹수이 도매업으로 디트로이트에서 자리 잡은 정한 회사는 새로 소매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정한 회사가 크게 다섯 가지 판로를 개척했다고 설명합니다.
정한 회사의 시장은 크게 소매업과 도매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섯 가지 판매로를 개척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종이상자에 중국 음식을 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전화로 주문하여 주문자가 찾아가거나 정원회사에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원회사에서 배달하는 것이고 셋째는 단체 또는 그룹 모임에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케이터링 소매업이었습니다. 넷째는 백화점, 학교, 구내 식당이 있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메뉴를 바꿔가며 배달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소규모 간이식당에 배달하는 동네 판매로였던 것입니다.
정안에서는 1925년 2월 7일 미시간주 정부에 주식회사를 등록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 목적으로 미국 음식, 중국 음식과 음식 재료를 제조해 도매 또는 소매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재창이 동업자들과 설립한 정안에서는 나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런 운영 방식이 정안회사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정안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활한 소비자와의 소통이었었는데 첫째는 배달하는 직원이 소비자에게 지난번 배달한 음식에 대한 반응을 알아오게 하고 동시에 새로 개발한 음식을 소개하여 주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장 조사와 메뉴 개발은 끊임없이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노동자들은 중국 음식 도매업이 필생의 사업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자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췄던 것입니다. 셋째는 1910년 네브라스카부터 가까운 친척같이 쌓인 끈끈한 인연으로 안재창은 경험이 많은 어른으로 젊은 정영필과 조우홍은 집안 조카로 유창한 영어와 경영과 홍보를 맡아 성심껏 일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안회사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 미국을 덮친 경제대공황으로 디트로이트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잡시 도매업에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안회사는 잡시 도매업보다는 소매업에 집중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는데요. 1930년대와 40년대를 거친 뒤 마침내 1951년 4월 해체를 신고하고 회사 시설과 고객을 매각했습니다. 네, 인물로 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안재창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안재창이 설립한 정안회사의 흥기와 쇠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21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의 중립국들이 무법적인 파시스트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동맹을 만들려 한다고 생각하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 반대했습니다. 이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중립법을 기꺼이 바꿀 생각이 있는 미국인은 3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같은 해 중국 양쯔강에서 일본 전투기들이 미국 군함을 침몰시켰죠.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전쟁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군함 침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미국인들은 전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중립정책을 유지하는 거라 믿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중립을 지지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중 한 명은 노스다코다주의 제럴드 나이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제럴드 나이 상원의원이 1937년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은 글을 보면 미국 정부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하는 조처에는 반대나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미국인들을 또 다른 세계적인 죽음의 행진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치광이 지도자들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세계 여러 나라를 미국이 또다시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936년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군대는 독일 라인강 서쪽 라인란트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라인란트는 1차 세계대전 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지역이었는데 독일이 조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2년 뒤 나치군대는 오스트리아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독일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 총리는 네빌 체임벌린이었습니다.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아돌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 유럽 전역에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 지도자와 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미넨을 방문했습니다. 체임벌린 총리의 독일 방문 결과 영국은 히틀러가 요구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지역 영토합병에 동의했습니다.
영토 분쟁으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자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결과 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들이 독일 뮌헨에 모였습니다. 당사자인 체코슬로바키아가 빠진 상태에서 뮌헨 회담이 열렸고 유럽 강대국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대로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일부를 합병하도록 승인하는 뮌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뮌헨 협정을 마치고 우리 시대의 평화를 약속하며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체임벌린 총리의 뮌헨 협정 소식을 접한 미국인 대부분이 보인 첫 반응은 우선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유럽 중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더구나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유화 정책은 독재자들이 침략과 공포를 통해 다른 나라 영토를 뺏고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1938년 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유럽에서 세력이 커지는 파시스트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나라가 전쟁 위협을 국가 정책으로 삼는다면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의 여러 일반 대중은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를 계속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전쟁이 곧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인들은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헨 협정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무기 제조 업체들이 무기 생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파시스트들에 함께 맞서기 위해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가 미국의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법을 바꾸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파시스트의 침략에 맞서고 영국과 프랑스, 중국이나 다른 우호국들을 도울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더 많은 권한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미국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런 변화를 계속 반대했습니다.
1939년 초 유럽에서 벌어진 상황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와 리투아니아를 점령했습니다. 파시스트인 프란치스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스페인 정권을 장악했고 역시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는데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 이 시간에도 들으실 텐데요.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에스더 레더러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앤 랜더스라는 필명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신문 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에스더 레더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레더러는 1955년부터 50여 년 동안 에스크 앤 랜더스라는 상담 칼럼을 집필했습니다. 대도시 시카고의 한 신문에 실렸던 그녀의 칼럼은 세계 천여 개의 신문으로 확산됐고 이 칼럼을 읽는 독자의 수는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간단 명료한 문장, 재치 넘치는 조언으로 이 칼럼은 세계 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스더 레더러는 1918년 7월 4일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 수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이브레엄 프리드먼은 러시아에서 이민 온 분이었습니다. 부모들은 태어난 딸의 이름을 에스더 폴린 프리드먼이라 지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수분 후에 또 다른 쌍둥이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둘째 이름을 첫째 이름의 순서만 바꾸어 폴린 에스더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에스더 폴린, 둘째는 폴린 에스더가 됐습니다.
혼동하기 쉬워 부모들은 쌍둥이 언니를 에피, 동생을 포포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언니가 두 명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프리드먼은 치킨집을 하다 나중에는 여러 주의 극장을 소유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에피는 아버지로부터 윤리와 가치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에피 레더러는 수시티에 있는 모닝사이드 대학에 다녔지만 장차 신문사에서 글을 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피는 재학 중 줄스 레더러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더러와 결혼을 하기 위해 1939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레더러는 자동차 임대업을 했습니다. 버젯 렌트어카라는 이 사업체는 크게 번창했습니다. 레더러 부부는 1940년 애동딸 마고를 낳았습니다.
에피 레더러는 남편이 사업에 전념하는 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55년 레더러 부부는 인접주인 일리노이주 대도시 시카고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 해 시카고의 유력 신문 시카고 선타임스가 직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Ask Ann Landers, Ann Landers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상담 칼럼을 쓰는 자리가 비어 새로운 작가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에피 레더러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응시자는 30명이었습니다.
시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고민거리를 하소연하는 독자들의 다양한 편지들을 주고 답을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피는 친구들과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독자의 편지는 남의 집에 있는 과일나무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떨어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묻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에피는 법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 친구는 미국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어서 에피는 가장 알맞는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가톨릭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피는 유명한 가톨릭 대학인 노틀담 대학 총장에게 문의를 해서 답을 써냈습니다.
시험이 마감된 지 며칠 후 신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신문사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앤 랜더스님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피 레더러가 앤 랜더스 칼럼을 쓸 사람으로 결정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임 앤 랜더스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대부분의 편지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왔고 슬픈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앤 랜더스는 그런 사연들로부터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선타임스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들의 사연으로 상처를 받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편집인은 또 자신과 독자들의 관계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 객관적으로 글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앤 랜더스, 즉 에피 레더러는 나중에 그 조언을 듣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좋은 칼럼니스트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신문의 앤 랜더스 칼럼은 얼마 안 돼 인기가 폭등했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글은 과거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앤 랜더스는 독자들에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바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앤 랜더스의 충고가 현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앤 랜더스는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랜더스의 짧고 핵심을 찌르는 문장을 유행어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앤 랜더스는 독자들이 비판을 가할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언을 비판한 독자들의 편지를 그대로 싣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러 신문들도 앤 랜더스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앤 랜더스는 자신의 칼럼에 많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칼럼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 입장이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동성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어린이 학대 같은 것들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앤 랜더스는 정치적 쟁점도 다루었습니다. 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총기 규제와 여성의 낙태권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의학 연구를 위한 동물 이용은 찬성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들로 앤 랜더스에게는 미국 총기협회, 낙태 반대 세력, 동물보호기구 등 강력한 조직을 가진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압력에 앤 랜더스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룹들이 있어 자신은 더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활동은 때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에 쓴 칼럼에서 앤은 암 연구 활동을 위한 법 제정을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앤 랜더스 칼럼을 복사한 수십만 통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닉슨 대통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미국 암 예방과 치료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75년 에피 레더러, 즉 앤 랜더스는 변화했습니다. 남편 줄스가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다고 그녀에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몇 년간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이 사건 후 앤 랜더스의 부부관계 상담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충고해왔습니다. 앤은 자신이 남편과 결별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앤 랜더스를 지원하고 동정하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앤 랜더스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들에게 카운슬링을 받으라는 권고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결혼이란 한 번 잘못된 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쌍둥이 동생 포포도 고민상담 칼럼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녀의 칼럼 이름은 디어 애비, 친애하는 애비였습니다. 디어 애비도 천 개가 넘는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경쟁은 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져 5년 동안이나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딸 마고 하워드도 칼럼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에피의 동생도 딸도 앤 랜더스 칼럼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에서 시작한 앤 랜더스 칼럼은 시카고 트리뷴에도 실리게 됐고 이어 전 세계 1200여 개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앤 랜더스의 상담은 매일 수천만 명에게 읽혔습니다. 그것은 에피 레더러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상을 받는 것보다 많은 독자를 갖는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2002년 1월 에피 레더러는 심각한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6월 22일 83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앤 랜더스 칼럼도 신문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필명 앤 랜더스, 본명 에스더 레더러는 미국에서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할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여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문화의 아이콘이 됐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에스더 레더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또 9월 한 달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